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이란 핵 합의가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 합의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전해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가 어디인지 조사한 연구 결과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대선의 주요 쟁점들이라고 하면은요, 경제, 또 이민 개혁, 낙태, 총기 규제 뭐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타결된 이란 핵 합의 역시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란 핵 합의가 뭔지 설명을 하고 가지요. 예. 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은 10년 넘게 지속해왔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이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 7월 극적인 타결을 봤습니다. 이란은 평화적인 용도로만 핵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국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시설을 비롯한 핵시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시활동을 수용하고 있고요. 대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게 이 합의의 골자입니다.
네,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되자마자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일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특히 공화당 측의 반발이 크죠?
맞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내 대선 주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란 핵 합의는 수치스러운 합의이자 결과에 따라 최악의 협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란 핵 합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어떤가요?
예, 최근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카소 주지사는 이란의 합의는 이란에 힘을 실어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합의라고 비난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위협이 될 거란 입장이고요. 스콧 워커 후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첫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무조건 핵 합의를 파기하기보다는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후보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이란 핵 합의를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모두 합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클린턴 후보는 이란이 합의를 시행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고요.
네.
샌더스 후보는 이란 핵 합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후보하고 테드 크루즈 후보도 이란 핵 합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공동 행사를 벌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네.
미 의회가 이란 핵 합의 검토를 마무리하는 오는 9월 17일 이전에 의회 의사당에서 이란 핵 합의를 반대하는 집회를 함께 연다는 겁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 측이 목요일에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번 행사는 티파티 패트리어츠와 안보정책센터, 미국 시온주의 기구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사 날짜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이 행사 후원단체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미국 시온주의 기구 유대계 단체로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란 합의에 대해서 특히 미국 내 유대계의 반발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는 핵 없는 이란을 위한 시민들이란 조직을 결성했는데요.
네.
무려 2천만 달러를 들여서 TV와 인터넷을 통해 이 핵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J스트릿 같은 또 일부 유대단체는 반대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치권은 어떤가요?
예,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찬반 여론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이 유대계 정치인인 엘리엇 앵겔 하원의원과 민주당 중진인 척 슈머 상원의원이 이란 핵 합의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유대계인 제널드 네들러 연방 하원 의원은 반대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하원 내 유대계 의원 3명이 대통령이 네들러 의원을 포함한 이란 핵 합의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대계가 이란 핵 합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유대인들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핵 합의가 자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적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이란이 수십억 달러를 중동 지역의 무장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유대계 반발도 잠재우기 위해서 방송에 직접 출연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요일 미국 내 유력 유대인 단체 두 곳이 마련한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조금 전에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 핵 합의를 주도한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 장관도 비슷한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했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실적이 나왔네요.
네, 미국 상무부가 목요일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3.7%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분기에 거둔 0.6% 성장률과 비교하면 아주 급상승한 그런 성적이지요.
네.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렇고 노동부도 성적표를 발표했네요.
예, 노동부의 성적도 참 좋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난주 6천 건이나 떨어져서 27만 1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노동부는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4일에 2분기 최종 고용률과 실업률 수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뉴욕 월가도 2분기에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더 늘고 실업률은 5.3%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에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렸는데요. 증시는 지금 어떤가요?
네, 뉴욕 증시는 수요일에 4% 껑충 뛰었는데요. 목요일에도 2.5%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세를 이어갔고요. 네. 이번 주 초 폭락했던 기름값도 10%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창고의 물품 재고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조짐입니다. 네. 이런 경제 호조에 힘입어서 미국이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도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성적표에 대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마디 덧붙였네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목요일 뉴올리언스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2분기에 거둬들인 경제 실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지표들은 미국이 여전히 안정적이고 강한 이 국제사회의 다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나 유럽에 대한 우려라든가 주식시장의 동요 같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미국의 이 강한 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예, 미국 경제가 최악의 침체에 빠져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해왔었는데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조짐들이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었죠. 네. 하지만 언제 올릴 것인지 그 시기가 문제였는데요.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할지 아니면 다음 회의 때까지 다시 기다릴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2분기 성적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가 어딘지 조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가 최근 가족예산 산출기를 새로 보강해 발표했습니다. 이 산출기는 미국 내 도시와 시골을 포함한 618개 지역의 생활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각 지역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의료보험, 생필품 물가, 교통비, 또 급여 공과금 등을 통해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측정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녀가 최대 4명 있는 6인 가정까지 예산을 산출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경제정책연구소 측은 올해 처음으로 독신 가정의 생활비도 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요즘 이 1인 가정이 또 꾸준히 늦는 추세인데요. 네. 독신들의 생활하기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도시가 어딘가요?
네, 독신의 경우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집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독신의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와 집세가 높은 도시의 순위가 거의 같았는데요. 네. 1위는 하와이의 호놀룰루였고 2위는 코네티컷주의 스탠포드, 3위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네, 하와이 호놀룰루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참 많이 찾는 유명 휴양지인데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휴양지의 낭만을 즐길 여유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호놀룰루의 경우요. 이 스튜디오 아파트, 그러니까 부엌과 욕실이 한 방에 딸려있는 아파트의 집세가 월 평균 $1,267였습니다. 이 호놀룰루의 월세는 2위인 스탠포드보다 평균 $2 적었지만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이 한 달에 $778에 이르면서 독신자에게 가장 비싼 도시로 등극했습니다.
네, 독신자들은 그렇고 그럼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자녀들이 있게 되면 생활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집세 외에 자녀 보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해본 결과 독신들의 세계 비싼 도시 5위였던 워싱턴 DC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도시로 나왔습니다.
네, 참 공감이 가는 얘기죠. 네. 그만큼 워싱턴 DC의 자녀 보육비가 비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인근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를 포함하는 이 워싱턴 일대 지역의 자녀 양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서 자녀 2명을 데이케어라고 하는 타가수에 맡길 경우에 월에 $2,597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두 번째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인 뉴욕주의 나소 지역보다 $600나 더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네.
이 워싱턴 DC는 사실 집세도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거기다 비싼 보육비까지 더해지면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